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꽤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취임 예배를 하실 때 제게 축사를 부탁을 하셔서 무슨 말씀으로 축사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는 축사를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나?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9가지 예수님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했다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일곱 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덟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아홉 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목사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하겠더라고요. 물론 뭐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지만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아는 눈이 뜨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실제로 본인에게 역사하시는데도 대부분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예수 믿는 거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북경 코스타에 갔다가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그 남자 청년 하나가 상담을 급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 호텔 로비로 갔습니다. 무슨 상담이 있길래 이렇게 급하게 상담하겠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 키 꽤 큰 청년이 아주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부모님도 다 교인이시고 자기가 꽤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북경에 유학을 와서 다 무너졌대요. 신앙도 다 잃어버렸고 생활도 다 무너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코스타가 열린다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아 코스타 가면 내가 믿음이 회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째 날에도 은혜를 못 받고 둘째 날에도 은혜를 못 받고 다들 은혜 받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저녁이 된 겁니다. 오늘도 은혜 못 받으면 자기는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우는 거예요. 그 청년이 로비에서. 제가 그 청년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그 청년처럼 은혜 받은 청년 못 봤어요. 제가 그 청년 보고 물어봤어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갑자기 글쎄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울면서도 그게 이상하지 않나 봐. 너 아무나 보고 이렇게 아무 때나 우냐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대. 그럼 너 지금은 왜 우냐? 너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계속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 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잖아. 너 진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벌써 집에 갔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벌써 갔어. 아니면 지금 방에 들어가서 자든지. 은혜 못 받은 친구가 울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돼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여러 사람 상담도 했지만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겠나요? 이런 상담 나 못 받아봤다. 넌 이 저녁 집회 앞두고 갑자기 강사를 바깥에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겠냐고. 난 너 안에 얼마나 강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깜짝 놀랄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바로 하자. 하나님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지금 너를 여기 오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강사를 만나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면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까지 말하게 하시는 분이 너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니시냐. 그러니 주님 너무나 제게 강하게 역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저 이 정도 갈망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닐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제게 온전히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는 거는 맞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것 같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터질 것 같은데 주님 더 채워주시고 더 분명하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는 유심히 봤어요. 제가 또 그렇게 상담도 했고 기도도 해드렸으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여튼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 주변은 찬양 드리는 시간에 다들 뭐 일어나서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찬양하는 시간에 그 옆에 복도에 나와가지고 뭐 눈을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딴 애들이 찬양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얘 도대체 왜 이러지? 아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그 청년을 다루시는지 만지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시는데도 본인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사실 오늘 같은 자리도 이렇게 올 사람이 없어요. 뭐 아까 사모님이 많은 사람이 안 왔다고 그러지만 사실 마가다락방 생각하면 엄청 많이 오신 거죠.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은 그 모임도요 한 120명 정도밖에 아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뜨이면 말입니다. 아 정말 주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흐르는 생명의 강 이 집회의 타이틀처럼 흐르는 생명의 강처럼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신락같이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부터 항상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락 같은 주님의 은혜 역사에 대해서 소중한 걸 몰라요. 신락같이 역사하든 강같이 역사하든 주님이 역사하신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귀하게 여기고 반응하면 그 다음에 샘물같이 그 다음 강같이 터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자기가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줄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속죄의 은혜를 받았대,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데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속죄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받았다니까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황할 사람 많아요. 자기는 속죄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 그거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당히 천국 앞에까지 가요. 내 갈 길은 천국이라고 생각. 입구에서 벌써 명단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나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요, 다른 사람, 심지어 그가 원수라도 나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속죄의 은혜를 확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싫은 사람은 싫고 미운 사람은 미워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면 이게 믿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양자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 케이스인가요? 일반 케이스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성도들이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두 번 나오기도 힘들어.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습니까?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후원 요청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 선교사님이 후원 요청을 해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 여건상. 결국은 이제 선교 재정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재정적인 여력은 없는 입장이라 사실 만날 때만 해도 저도 조금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거절할까. 그러나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참 다급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또 선교 후원을 약정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재정 후원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늘 요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든 오셔가지고 기도만 해주시면 된대. 자기는 선교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달라는 게 결국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선교사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참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기도도 못 해준다고 말하기도 참 곤란하지만, 사실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렇다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라. 확 짜증이 나더라. 그럼 왜 왔냐 말이에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면 그럼 무슨 후원을 받으러 온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이런 후원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선교제에서 무언가를 크게 잘못했을 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자기에겐 필요하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나도 실수할 때가 있겠고 넘어질 때도 있을 텐데 그때 후원교회가 자기를 끝까지 믿어서 끝까지 지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파송한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적어도 아주 성실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디서 뭐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후원 관계 끊어버려요. 아니,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 도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과 면접하면서 선교 후원을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엄청난 걸 배웠어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가야 이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용서는 못해.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다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장로님들이 주일에 기도하실 때 보면 말할 수 없는 죄인 표현을 잘 쓰세요.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근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은 화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어찌 그래도 화는 잘 내죠?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해놓고 본인이 화는 또 엄청 잘 내요. 영 헷갈려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진짜 믿은 건지. 어느 권사님이 손주를 기르시는데 어느 날 기도해라고, 손주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 할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기분이 엄청 나빴대요. 근데 그 손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할머니 기도를 늘 들으니까 할머니가 뭐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손주는 당연히 할머니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지. 그런데 그 말을 손주 입에서 들으니까 엄청 기분 나쁘더래. 완전히 엉터리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생각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이게 믿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국 교인들은 다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처럼 안 믿는 게 있을까 싶어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한다는 게 정말 믿어지시면 그러면 걱정 염려가 없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라면 이제는 뭐 걱정 끝났죠. 뭐. 그죠? 뭘 하나님 앞에 뭐 더 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아유, 하나님 이제는 뭐 제 기도는 더 이상 안 들어주셔도 돼요. 저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하나님 저 너무 많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뭐 이제는 제 소원은 이제 더 안 들어주셔도 돼요. 저 정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안 그래요?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엉터리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러면 부부싸움 끝났죠? 아니,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도 싸우세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다. 아니, 주님, 박은조 목사님 신방만 와도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 할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신방을 다 오셨냐 그러면서 여보 뭐해 뭐 차가지고 말도 안 하고 벌써 며칠째 지나던 사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도 그렇게 오래 싸우면 이게 믿는 거 맞습니까? 은밀한 죄는 끝났지요? 어떻게 은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수사들이 많은데 수도 원장이 유난히 사랑하는 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수사들이 볼 때는 바보예요. 참 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나. 그래서 하루는 따졌습니다. 아니 원장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벌써 딱 표시가 날 정도로 아니 이 사람은 똑똑하지도 않고 영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수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과제를 하나 줄 텐데 오늘 저녁에 식사하기 위해서 닭을 잡기로 했는데 다 가져가서 한 마리 닭을 잡아오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잡아가지고 오너라. 근데 수사들이 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다 닭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아예 이 바보 같은 수사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 닭 잡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직까지 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생닭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뭐 다른 수사들이 다 속이 터. 아니 원장님 이거 보세요. 닭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그 원장이 물었어요. 넌 어째서 닭을 안 잡아가지고 왔냐. 계속 아무도 안 보는 곳을 돌아다녔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딘지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있어요. 먼저 잡아온 놈들은 뭡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잡아온 거예요. 꼭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내 마음이 계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저희 교단 모임에 갔다가 아 싸움이 벌어졌어요. 뭐 목사님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게 뭐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그냥 마이크 서로 발언권 얻느라고 뭐 그냥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빨개지시고 너무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전도사로서 처음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걸 보니까 아 너무 괴롭더라. 그러니까 뭐 회의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추도 예배 순서가 됐다고 갑자기 이제 회의 진행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그 회기 내에 돌아가신 장로님 추도 예배를 순서상에 드린. 그 추도 예배 예배 순서 맡으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눈물밖에 안 나더라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또 이제는 찬송을 또 같이 불러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우고 해결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누가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배 사회자가 이제 시작을 못하는 거죠. 사회를 하러 나왔다가 그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 싸운 목사님 장로님들이 네. 그냥 정말 쩔쩔매다가 겨우 나 사회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 못하겠습니다. 아 그러고는 펑펑 울어야 이게 말이 맞죠. 기도 순서 맡으신 분도 뭐 뒤에 설교를 맡으신 분도 그러니 그게 뭐 예배가 30분 시간인데 한 20분이 지나도록 뭐 예배 시작도 못하고 다 울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발언하고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하여튼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또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용서해 달라고 해서 서로 끌어안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무슨 설교를 못했고 이제 뭐 시간은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정말 추도 예배 돌아가신 분 양력만 소개하고 끝나도 예배, 엄청난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그 뒤에는 확 분위기가 바뀌었다면 고인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다 아멘하고 다 물어보면 다 아멘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거의 아멘 안 물어봐요. 왜? 한국 교인들은 너무 아멘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아멘을 해도 이게 믿는 게 아닌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면요, 증거가 뭐죠?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안 살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삼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끝을 보았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곳으로 역사는 끝나요. 이방인이에요. 아, 이방인이에요. 유대 공동체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요 아주 대우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시대예요.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고 주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유대 공동체에서 사는 건 바보예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떠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다 그렇죠. 우리는요 나중에 북한 성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준을 두 기준으로 둘 리가 없어요. 남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축복받았는지를 보고 북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받았는지를 볼 이유가 없어요. 다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남한 교인이나 북한 교인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기준이 하나예요. 그것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게 당연한 예수 믿으면 순교할 각오해야 돼.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북한은 수는 엄청 적지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결단하는. 남한 교인들이 북한 가서 아마 거의 못 견딜 거예요. 북한 교인들은 남한에 오면 좀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그 믿음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남한 교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직도 완전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남편분들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남편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확인해 봐요. 돌아가서 여보, 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 한번 물어봐요. 갑자기 밥 먹다가 욱하고 토할지도 지금 무슨 이야기 한 거야? 네. 우리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말이 잘 안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으면 내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요. 근데 내가 안 죽었어요. 왜 남편이 아내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을까요? 아내가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보는데 왜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죠? 남편이 안 죽었으니까. 자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왜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죠? 부모가 안 죽으니까.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실화인데요.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일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난 안 믿어진다. 그래서 사임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이 안 믿어진다는 것. 장로님들은 목사에게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목사를 계속 둘 리가 없죠. 이제 후임 목사를 뽑는 일을 의논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임에서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야,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죠. 그래서 목사님이 3년 동안 안 믿어지는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매주일. 나는 이 성경이 안 믿어진다. 나는 이 진리가 안 믿어진다는 설교를 3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있는 교인들을 봅니다. 교인들이 그냥 눈에 다 눈물이 그렁그렁 메여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믿음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은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 눈물이 맺혔어요. 눈물을 머금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 목사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혼란과 의심이라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교인들이 받아주었어요. 자, 그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겠죠. 성도들은 목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침체를 벗어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머무를 곳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게 자기 교회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아주 비범한 교회는 목사도 진리와 씨름해야 될 때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믿음이 회복될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내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을 회복하도록 해주신 주님을 교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놀라운 것은요,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런 식의 고백 안 해요.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뭐 유교 신자들이 공자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이 마호메트가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직까지 진짜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의 믿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은밀한 죄는 끝났어요. 사랑에 대한 확신, 기쁨, 감사가 넘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돌아다닌다. 이건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바로 믿으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신 것을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실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거의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흐르는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고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제대로 훈련해야 될 필요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으니까 예수님을. 근데 제자들은 우리들이 부러워요.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아, 예수님이 내 바깥에 계신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다 보았으면 이제는 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다 끝났죠.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마가다락방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확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임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초대교회 모든 역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벌써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요. 자기 안에 계세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을요, 특별한 은사 체험이나 어떤 육신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령 체험을, 대단한 체험을, 저는 얼마나 놀라운 성령 체험을 많이 했는지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 꽤 많아요. 한때는 대단한 체험을 했던 사람. 지금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싶은 이런 사람도 돼요. 어떤 체험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항상 나와 같이 계신 주님. 이것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제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영 이상하죠. 그죠? 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뭐 우리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갔습니다. 애들이 있었는데 저 시골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애들 데리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계시다고 믿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아니 계시면 계신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저는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고백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상한 고백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대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어요. 워낙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면서도 실제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받았다고 믿는데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고난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은밀한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안에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셨나요? 영접한 적이 있나요? 제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영접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분들 있다고 그러실 거예요. 아, 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고 제가 그때 영접했습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 때 참석했다가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었습니다. 진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집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결정인가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근데 이게 얼마나 가족끼리 논의할 내용인지. 어느 방을 그러면 모시냐? 그러면 집에 오시면 보살펴든 건 누가 하나? 또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하나? 부모님 모시는 것도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남편은 모시자, 아내는 곤란하다. 아내가 모시자, 남편은 너무 부담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 없어. 우리 모셔야 돼. 그럽시다. 그리고는 어머니 또는 아버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와 같이 사세요. 이렇게 보통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한번 집에 모시는 것도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이 양자를 드리기로 했다고 합시다. 양자를. 이것도 얼마나 오래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할 일이에요. 집에 양자가 들어와요. 결혼을 하는 거. 자, 사위를 맞아요. 며느리를 맞아요. 남편을 또는 아내를 내가 이제 맞아요.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살펴볼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모시죠. 네. 그게 그럴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기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은 박은조 목사님 신방 오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박은조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아니, 이 멋있은 목사님을 늘 집에서 신방해 주시고 늘 가정예배 인도해 주실 거고 매 식사 때마다 기도해 주실 거고 정말 복이 터진 사람이죠? 네, 전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은은해 봐야 돼요. 한 번 신방 오시는 거하고 모시고 사는 건 달라요. 그렇다면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사는 것도 그 정도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괜찮아요? 정말 준비되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다 영접들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영접한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 이제는 화도 못 낸다니까요. 화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아니 목사님만 집에 와도요, 누가 뭘 잘못해도 큰 소리도 못 내요. 눈짓으로만 너 감 죽었다 너. 그러고만 있지 큰 소리도 못 낸다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애들은 목사님 신방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뭐 해달라는 거 다 요구했어요. 뭐 사달라고도 하고 뭐 땡깡도 부리고. 왜? 야단 안 칠 걸 뻔히 아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시기도 못해요. 질투도 못해요. 원망도 못해요. 여러분 그걸 각오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이걸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셨다. 그분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내게 벌어진 거예요. 그걸 내가 진짜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걸 진짜 믿기로 결단,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이제 진짜 믿기로 결단. 전에는 안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동안 내내 너는 안 믿는구나. 벌써 보면 알죠. 너는 안 믿는구나.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걸 너는 안 믿고 있구나. 안 믿었다니까.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제 안에 오셨군요. 왕이신 분이 제 안에 오셨군요. 제가 이제는 그걸 믿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뭘 해달라, 뭘 이루어달라, 이번에 뭐 입시가 해결이 되게 해달라. 그건 주님이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나의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부산 수용로 교회 또 바로 옆에서 개척을 해요. 교회도 잘 개척해야지 어디 거기서 개척했나 몰라. 광안리라고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감리교 목사가 세상에 개척할 때가 따로 있지 어디 부산 수용로 교회 옆에서 개척을 해요.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래.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그러고는 목사님이 그냥 꺾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것을 마치 내가 안 하실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를 그동안 해왔구나. 그날 이분이 그냥 믿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건 당연히 믿는 거지 구할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셔. 수용로 교회 갈 교인이 있고 이 교회에 올 교인이 있어요. 지금 부산에 가면 해운대 신세가지에 온누리 감리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게 있고 믿을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희 지방 내 어느 목사님이 또 개척교회 하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내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래. 언제 너가 맡은 적이 있었냐. 진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자기가 다 맡고 있다고 생각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 말씀 듣고 그 새벽기도 끝나고 강단에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그동안 바보같이 살았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는 거 하나만 분명하게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구할 것도 없어진다니까.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왕이시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믿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게 나타나요.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사람들이요 다 자기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에 모시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마음 입장 정리 안 되신 분 많을 거예요. 주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게 어떤 건지 잘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면 박원조 목사님 모시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보다 조금 더 어렵다. 네. 박은조 목사님 이제부터 집에 모시고 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다 마음에 결혼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고 구하냐. 아, 자기는 뭐 준비가 됐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수도원에서 평생 혼자 사는 것은 괜찮겠냐? 펄쩍 뛰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결혼할 겁니다. 그래요. 결혼은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더 힘들잖아요. 그죠? 수도원에서 혼자 살면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결혼은요 남의 문제까지 뒤집어 써야 돼요.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걸 알고 결혼하면 결혼은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주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해요. 결혼하냐 안 하냐 나에게선 더 이상 그것도 문제도 안 돼요. 가난하게 사냐 부자로 사냐 문제도 안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면 충분해요. 내가 뭐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냐 실패했냐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전에는 그게 그렇게 문제였는데 왜 제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주님 하자는 대로 주님 가자는 대로 주님 하라는 대로 그렇게만 살 거예요. 이제 그냥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안에 오신 것을 감격해 하면서 평생 주님 얼굴을 뵈며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얼굴 뵙고 늘 주님과 함께 걸으며 늘 주님 바라보며 늘 주님 부르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고 보면 그냥 사랑만 하며 살게 돼요. 사랑만 하며 고민 근심 없어요. 이제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냥 이제는 만나는 사람 사랑만 하는 거야. 걸리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부딪히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아, 이제는 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냥 사랑만 하는 거야. 가족들도 친척들도 교인들도 이웃 사람들도 내 할 일은 주님 모시고 그냥 사랑만 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 줄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이웃들 사이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드문 거예요. 제가 해외 집회 때 나가면 교민 가정에 묵을 때가 있다금 있습니다. 비교적 성공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방도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뭐 강사 목사님 한 분 정도 모시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성공하신 교민들이시죠. 근데 가면은 꼭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집처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집사님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 집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왜? 궁금하잖아요. 저희 집인데. 이건 뭐 방마다 다 들어가 보고 장롱마다 다 열어보고. 아, 여러분은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보시겠어요? 화장실도 다 들어가 보고 창고도 다 들어가 보고 뭐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집인 경우에는 이제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아야 우리 집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아마 그 집사님 갑자기 막 굉장히 화가 나고 아니 나가시라고 할까요? 저는 방에 있으면서 바깥에 거실 나올 때도요 밖에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냉장고 물 하나 마셔도요 집사님 제가 물 마셔도 되겠습니까? 전화 하나 써도 전화 써도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신다니까. 아, 이렇게까지 정말 목사님이 그냥 조심조심 하시면 우리가 더 불편하다 그러고 차라리 이렇게 그냥 서로 신경 쓸 거면 호텔로 가시는 게 낫겠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집사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이게 잘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여튼 제 집처럼 여기려고 제가 노력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는 날 정말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잘 쉬었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시라고 또 그렇게 아주 화기애매하게 끝나요.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아무런 마음에 조금도 내 마음에 어떤 갈등도 없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라. 내 마음의 주님이시라.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시느냐가 문제예요. 진짜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하시나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느끼실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왕 맞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실까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거는 저래서 힘들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 아, 우리 주님이요. 속 터져요. 왜 오라고 그랬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영접은 왜 했냐. 참 우리 주님이 오시라 그래서 들어오긴 하셨는데 가만 보면 하여튼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니까요. 이것만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마치 여러분 결혼하고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어떠냐 결혼하니까. 너무 어색해요. 하여튼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웬 남자가 같이 방에 있는 게 너무 어색하대. 그래서 신혼 때는 다 그렇죠. 뭐 결혼했는데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전 따로 살던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10년 살고 20년 살면 없으면 갑자기 그렇게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부부 관계라는 게 그러죠. 예수님과 관계도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는 주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사는 일은 큰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1년, 2년 살아보세요. 주님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내게는 왕이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결정은 그분이 하세요. 나에게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게 여러분을 다 살려내요.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 예수님을 영접한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영접한다는 게 이런 건가?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겁니다. 왜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했을까? 꼭 마리아 데리고 가야 되는 건가?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성경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꼭 마리아를 안 데려가도 호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요셉은 굳이 마리아를, 그것도 해산때가 가까운 마리아를 그 먼 여행을 함께 했을까? 혼자 둘 수가 없어. 동네 분위기가 너무 수상.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벌써 아기를 가졌다. 나이 많이 들었던 엘리자벳이 임신한 것은 온 동네 축제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온 동네 축제, 이건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동네에 수근수근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겪었던 마음고생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우셨어요. 한참을 우시더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이 없었다. 그걸 깨달았대요, 갑자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서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입니다.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왕으로 모신 성도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드러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요,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닙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저희 교회에서는 영성일기도 씁니다. 매일 일기도 써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냐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처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이 이리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양이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어린 양이 큐티하면, 그럼 이리가, 아이고, 큐티하니까 못 잡아먹겠네. 자, 그 어린 양이 성경 통독하면, 자, 그 어린 양이 새벽 기도를 늘 드려요. 그러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어린 양이 제자훈련을 했어요. 수료증이 있어요, 집에. 그 어린 양이 금식기도를 해요. 태권도 도장을 다녀요, 어린 양이. 그러면 1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어린 양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큐티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통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참 엉터리였어요. 그때 졸업반 때 학급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자고 그러시더라. 뭐 사회자가 부르자고 하는 걸 부르는 거니까. 근데 뒤에서 어느 저희 그 급우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로, 아 제발 좀 그 찬송은 부르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드리다가 예배인도자가 몇 장 부르자고 그랬는데 회중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찬송을 받고 부른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 유일해요, 그때가. 이 여러분 신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되,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찬송인가 이해되세요? 이제 임지 문제가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다들 좋은 임지를 가고 싶어요. 아골골짝 빈들은 이건 저주받은 전도사가 가는 거예요. 샘물교회 같은 데는 이제 축복받은 전도사가 가는 거죠. 이유 다 이 교회에 오고 싶지, 이런 교회에 오고 싶지, 아골골짝 빈들에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근데 찬송가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불러야 되니 하나님이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아골에 내가 보내야 되는데 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찬송가라 불렀어요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니까 아예 부르지 맙시다. 그때 제가 그것도 뒤돌아보면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야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저도 마음에 진짜 부르기 부담스러운 찬송이었는데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딴 찬송,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자고 그랬지? 그래서 딴 찬송을 이제 불렀어요. 그 기억이 오래 가요.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랬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좋은 걸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좋은 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왕 목사가 됐으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다시 이 문제를 짚어오셨어요. 그때부터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리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이제 앞두고 있던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목회하기도 대학원 이제 논문 쓰기도 둘 다가 힘든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대학원 석사학위를 내게 바칠 수 있겠냐. 아,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응답. 기도를 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는 건 당황스러워요. 아, 분명히 둘 다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잘하게 해주셔야 응답이지. 하나 바치라, 나도 하겠다, 그런 응답은.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집요하게 물으셨어요. 넌 정말 나 하나면 충분하냐? 그렇게. 저는 뭐 공부를 하는 게 문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안 내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저를 주님이 쓰시기가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거 결단하기 엄청 어려웠어요. 한 주간 내내 몸살을 앓았어요. 결국은 철야 기도도 못 나가고 그냥 열이 펄펄 나서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토요일이면 등록 마감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석사학위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토해냈어요. 그 고백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를 정면에 보시면서 그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그 고백하고는 꼬꾸라져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이불을 쥐어뜯었어요. 사람이요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죽는 거더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특별한 어떤 교회 담임 목사 허락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대학원도 졸업을 못한 목사님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가만 돌아보면 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신 건지. 물론 그때부터 공부가 이제 저에겐 끝이에요. 유학도 가고 싶었어요. 이번 필립 얀시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 집에서 식사했어요. 우리 홍 목사님도 오셨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크가 있어요. 목사님 가정에 영어 못하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 제 아내도 저희 두 딸도 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요. 저만 영어, 저는 유학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영어를 좀 읽을 줄은 알지만 또 말하면 조금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을 못해요. 그건 참 지금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하여튼 그때부터 목회만 했어요. 공부는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접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PhD 학위하고 오신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담임 목사는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에서 PhD 하신 목사님들, 그래서 이번에 뭐 통역도 다 하시고 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거면 그냥 다인 거예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실제로 누리세요. 이번에 우리는 우리 생명의 강 이 프로그램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또 교회 목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또 저희와 함께 계신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솔직히 주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친하지 못합니다.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꼭 듣고 싶은 주님의 응답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함께 계시기는 한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분명하게 이제 이끌어 주셔서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이미 오신 것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눈뜨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새 부흥을 주소서. 민족에게 새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